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볕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에리히 프롬의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가 있습니다. 그는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41살 때 썼고 사랑의 기술은 56살에 썼습니다. 하지만 이 책 소유냐 존재냐는 그의 80년의 생애 가운데 76살 때 썼기 때문에 삶의 완성 단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인간의 유형은 청년이 꿈꾸는 이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 바라보는 실제적인 인간입니다. 프롬은 인간이 소유 양식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라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가져야 하고 또한 가져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대한 교사들은 소유의 갈망을 넘어서야 존재 양식의 이름을 가르쳤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유 양식의 삶에서 존재 양식의 삶으로 바꾸는 것만이 인간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건져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소유 유형과 존재 유형을 잘 나타내주는 두 편의 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시와 17세기 일본 시인 바쇼의 하이쿠 짧은 시입니다. 그 내용은 두 시인이 산책 중에 본 꽃에 대한 비슷한 경험을 표현한 것입니다. 테니슨의 시가 이러합니다. 갈라진 암벽에 피는 꽃이여, 나는 그대를 갈라진 틈에서 따낸다. 나는 그대를 이처럼 뿌리채 내 손에 들고 있다. 작은 꽃이여, 그대가 무엇인지 뿌리뿐만 아니라 그대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과 인간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일본 시인 바쇼의 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있네, 울타리 밑에. 꽃에 대한 테니슨의 관계는 소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니슨은 꽃을 뽑아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꽃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쇼의 꽃에 대한 관계는 존재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쇼가 원하는 것은 그냥 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꽃과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도 계속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현대 특히 서구 사회가 존재보다 소유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동사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명사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갖고 있다, 나는 책을 갖고 있다 등은 소유의 본래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나는 생각한다를 소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선생님, 저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불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집과 좋은 자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걱정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제대로 표현한다면 저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로 말해야 할 것이고 저는 불면증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잠을 잘 잘 수 없습니다로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소유 양식의 삶은 계속 벗겨도 알맹이를 만날 수 없는 양파처럼 돈이나 권력, 명예를 얻어도 지금보다 조금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목표 때문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유를 많이 할수록 큰 존재가 되고 소유를 적게 할수록 작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물을 인간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은 인간의 삶을 능동적이고 안정적이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기쁨을 느끼며 외적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갖게 됩니다.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 중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는 우리 각자의 가치관과 세계관, 또 인격 성숙의 방향과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프롬이 소유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바꾸는 것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에 따른다면 소유 양식보다 존재 양식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이고 훨씬 더 성숙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앙에도 성숙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성숙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인격과 좀 더 깊은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 1서 2장 12, 13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녀들, 즉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청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아비들, 즉 장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분, 특히 성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깊이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때때로 비록 비틀거릴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므로 그 순간순간은 패배하는 것 같은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승리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연륜이 깊어지게 되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미소를 짓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을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이라고 단계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각자 자람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의 기쁨이 됩니다. 아이가 많이 예쁠 때는 그때 성장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그 단계에서 성장이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증거합니다. 1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앙의 완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기 혈기와 세속적 야망,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 즉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30년 동안 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에도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소위 온전히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율법주의의 가르침에 물들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온전해진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자신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늘 자기 자신의 말과 생각이 늘 옳다고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틀린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이루다가 헬라어로 텔레이오오인데 그 뜻이 완전하다, 완벽하다입니다. 런던 올림픽 10m 사격과 50m 사격에서 진종호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그가 총을 쏠 때마다 그 관역의 한 중간을 쏘아서 모두 10.9점씩 맞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금메달리스트일지라도 완벽한 사격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도 사격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현재 마라톤의 세계 신기록은 2시간 3분 38초입니다. 이 기록은 황영조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의 기록보다 10분 가까이 빠르고 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의 기록보다 약 26분이나 빠릅니다. 현재 현재 그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100m 경기로 환산하면 매 100m마다 17.58초에 뛰어야 합니다. 일반인은 100m를 전력 질주해야 17.58초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속력으로 1000m를 뛰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40km가 넘는 거리를 그렇게 뛰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2시간 3분 38초가 마라톤의 온전함인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더 우수한 선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빠르게 뛰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천히 뛰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뛰다가 힘들어서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온전함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르게 분별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께 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이유와 가치, 목적이 모두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힘센 친구를 얻어서 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분에 의해서 나 자신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꿈, 즉 장래 희망이 많습니다. 1년에 그 장래 희망은 몇 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랄수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할 줄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잘 분별하고 분별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삶과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른 목표에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의 바른 목표는 영원한 푯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불러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심에 대한 소명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심 자체가 우리의 상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선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보다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상입니다. 그러나 부름의 상은 불러주셨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고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앉고 싶어하는 자리에 앉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되어서 중간에 옷을 벗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삶이 부르심을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위에서라는 단어 앞에 제가 가진 성경에는 1이라는 작은 숫자가 적혀 있고 아래에 1에 보면 또는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서 부르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위로 부르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당시 그 경기장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경기장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귀빈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통치자들이 앉았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결승점에 1등이 도착하면 나팔수가 축하 나팔을 불었고 그 1등한 사람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기에서는 그가 속한 국가 이름도 불렀습니다. 선수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위로 올라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라톤의 상은 월계관이었고 나머지 다른 경기의 상은 야자수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각자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마친 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을 향해서 몸을 앞으로 내어밀면서 전력 질주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 태도는 늘 한결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대의 경기는 크게 두 가지 기록 경기와 격투기가 있었습니다. 기록 경기는 육상과 승마와 같은 것들이 있었고 격투기는 권투와 레슬링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선수들은 10개월 동안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태릉 선수촌과 같은 곳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기에 승리하기 원하는 젊은이는 많이 참아야 하고 많이 노력해야 한다. 그는 더위와 추위를 겪어야 하고 사랑과 술을 끊어야 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얼굴에 주먹을 얼마나 맞아야 하며 또 몸에는 얼마나 맞아야 하는가. 그러나 그들은 모든 고통을 영광의 갈망 때문에 참는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이 썩을 성리자의 관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부질없다, 무의미하다는 의미보다 일시적이라는 뜻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특히 우수한 운동선수들은 많은 메달과 트로피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5년, 10년 세월이 지나면 다 색이 바래지고 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장들을 지금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과거에 참 똑똑했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아,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라고를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달려감은 썩지 않을 것, 즉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설령 우사인 볼트나 이봉주보다 빠르다 할지라도 앞으로 달리지 아니하고 뒤로 달리게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달림은 달릴수록 손해가 되는 것이고 바른 달림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내가 아무리 뛰어난 권투 선수라 할지라도 상대를 정확하게 때려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헛스윙은 많이 하면 할수록 힘이 빠져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권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부는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지고 턱은 맞으면 맞을수록 약해진다. 그래서 권투 선수가 연습을 할 때에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복부를 맞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맞아도 끄떡없는 무쇠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는 연습을 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헤드 기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경기에서도 헤드 기어를 쓰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무자격자로 여김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친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내 상이 무엇이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치지 않고는,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며 안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 제가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존중하며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평생 목사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제게도 악하고 연약한 본성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지는 제 모습을 보고 다시 추슬러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모습이 좌절스러워서 주님께 삶을 다시 의탁하기도 합니다. 간혹 상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야 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상이 없어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때에 제 대답은 이러합니다. 예,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단지 그 상이 이 땅에서 받고 싶은 것이냐, 천국에서 받고 싶으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또 이런 분도 만납니다. 천국에서는 상이 필요 없고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상주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상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상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신앙의 완성이 없음을 알고 바른 것을 분별한 것에 집중할 줄도 알고 바른 목표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실전해 갈지에 대해서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삶의 성숙도와 신앙의 깊이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수준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정도가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 행하다 스토이케오의 원의미는 줄을 지어서 가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줄을 지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선 사람도 있고 뒤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끝까지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에리히 프롬의 책 소유냐 존재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인간을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구분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교우님들은 소유형 인간에 가깝습니까? 존재형 인간에 가깝습니까? being과 having 중 무엇이 우리 삶을 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존재와 소유로 인간은 구분될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재, being과 소유, having 사이를 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being과 소유, having을 합한 behaving,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단지 그 행함의 수준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우리 각자가 삶이 성숙하는 만큼 또 신앙이 깊어지는 만큼 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국 사회가 맑아지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는 밝아지게 될 것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샘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리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가치관이 혼탁하고 세속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르게 분별하는 통찰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에 집중하는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푯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둘 수 있게 하옵소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서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신실한 경주자로 살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자로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때가 다르고 또 걷고 달린 정도도 다릅니다. 때로 소유형 인간으로 살 때도 있었고 존재형의 인간으로 살아버리고 발버둥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 성숙도와 수준만큼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행함이 더 바르고 더 깊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아름답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성숙해지는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